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설교 제목이 나사로의 침묵이었는데 오늘은 침묵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 서양의 경험 가운데 웅변은 은이지만은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기보다는 또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도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도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시면은 그죠? 고개 까딱거리고 목례를 해주시고 꼭 정하실 것 같으면 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도 오늘은 마음은 있지만은 소셜 디스턴스 말하니까 또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맞는 일이니까 실제로 뭐 소셜 디스턴스를 말하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제가 휴스턴에 살다가 보니까 허리케인 하면 나름대로 준비하는 데는 이골이 생겨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 충격 자체가 이 허리케인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무언가 불안과 공포와 위기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코스코에 가봤는데 이 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텅 비었고 또 그러죠? 이제 그 바로월을 가보면은 한 가족에 한 사람이 이 두 개로 딱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거기 거의 뭐 다 이 바닥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요월 지나면서 휴지가 없어졌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우유 사러 HB에 갔는데 우유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도 우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문에 왔다 갔다 우왕좌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나름대로 몇 번의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오면은 준비하는 그런 이 노하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 그라지 문을 열어놨는데 보니까 분명히 한 집에 그죠 이게 그 바로로드 두 개를 갖다 제가 가보니까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 아 저분 여러 차례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왔다 갔다 해가 물이고 휴지고 막 다 갖고 왔는지 가보면 그런 게 다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유비무환이라고 나름대로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삶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성경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쳐주느냐 제가 우선에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격으로 네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32편 6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자, 홍수가 찾아오고 허리케인이 찾아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건한 사람은 신앙인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아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야 된다. 물론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사람과는 이런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자가 격리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이런 병이 유행할 때 우리 그 다음 주를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지키고 사람들과는 이렇게 좀 악수도 자제하지만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2020년 우리 사순절에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두 번째 가상 7언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사역을 마치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가상치언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시간별로 그렇게 재구성을 하면은 첫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017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두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원에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첫째죠.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은 천국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음부는 지옥입니다. 스올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본 지옥, 이 간증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가 본 천국이나 이 책이나 또 아니면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보다는, 물론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정체가 한국 사회에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이단이다 하는 이 사실이 폭로되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한국 사회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기도 한데, 이 신천지가 누구입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계시록 해석을 잘못,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룹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이 풀네임이 뭔가 하면은 신천지인 예수교 장막성전. 좀 긴데, 1984년 3월 14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등록 신자가 17만 2,775명. 이들은 신천지 새하늘 확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미국 같으면 몰몬 여호와의 증인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이단이지만은 천국의 이 용어를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라고 하면 뭔가 끔찍한데 여러분 바울이 셋째 아들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왔던 그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삼청전 세 번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이 있죠. 그 외계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죠. 그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지만은 한 번도 내가 천국 가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직접 봤지만은 간증 집회를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자 같이 봅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특별히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만 우리가 받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그게 신천지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신천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인데 이단 이만희가 사용하니까 좀 끔찍하지만은 신천지는 천국입니다. 낙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하고 그죠? 우리 천국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호기심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체험을 줄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냥 자기만 간직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슬퍼하고 고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읍시다. 또 그가 수영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성경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사도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많이 얘기를 하시고 몇 가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죠. 생명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수 나무가 열매 맺히고 있고 그 천국은 실제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아름다운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지옥은 말씀 안 하셨지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는 그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스탁 마켓이 이렇게 내려앉았죠. 주저앉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앞으로 본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위해서 은퇴금을 주식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은퇴후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은퇴후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은퇴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했던 한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천국은 낙원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만약 우리 가정에 사람을 초청한다 하면 호스트죠 내가. 그리고 초청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내가 초대받은 사람만 가게 되는데 천국의 주인은 낙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두 사람을 향해서 강도라고 했고 그리고 누가는 행악자, the criminal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사회의 법을 어겼습니다. 양심의 법도 어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이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낙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3월 11일에 WHO 세계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에피데믹이거든 그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 하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3월 13일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세계보건기구 또 미국도 이것은 팬데믹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LA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LA도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사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실제 팬데믹이라면 뜻이 뭡니까? 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숨을지 어디에 가야 될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달렸던 그 흉악범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곳, 숨을 곳, 피난처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었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를 하고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에서 제도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이 뭡니까? Cities of Refuge. 자, 우리 그 다음 3절 읽어봅시다.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세 군데의 도피성, 도합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피해 살 수가 있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죠? 이 도피성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끼날이 빠져갖고 그 옆에 사람이 맞았는데 그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면은 피해를 당한 가족 쪽에서 가족에서 보면은 자기는 피해자니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그죠?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정당 자기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이지를 못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 양편에 달려있던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아니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강탈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피성보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도피성에 숨은 사람이 제사장이 죽으면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듯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자기 죄로 죽어야 될 그 죄인이 이제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복음 요한겔리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Amazing Grace, Amazing Love,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주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평생을 통해서 빵점 인생, 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Amazing Grace or Love를 통해서 그는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강도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었을까?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지금 죽고 죽어야 되는 강도가 변화되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 이 말씀에 이 강도가 부딪히고 그 인격이 그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 오늘 자기를 기억해 둘라 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결국에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 강도가 만났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어떤 사람 만날 때에 어떤 나의 화술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실 때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은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 주님의 말씀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에 부딪혀서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교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기독교에 이 기독교를 세웠던 기독교 전파에 큰 공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아갈 때에 로마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밤은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중세 천주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말씀과 인격이 부딪힐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휴스턴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보면은 로우즈나 홈디포 아니면 어떤 가게 가면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죠? 사람들 모여 있어서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홈디포나 어떤 이 그로스레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오늘 같이 일합시다라고 불러오면 일당을 주고 일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도 일용 시장이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사람을 고용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오전 9시에 가서 사람을 모아 불렀고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속으로 아 나는 좀 더 받겠지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하고 그 하루 종일의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요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적선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시주성에 오면 적선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동네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적금하잖아요. 은행에 저축할 때 적금하듯이 선을 행하면 적선하십시오. 여러분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 신자들에게 말하죠. 무슬림들에게 지하드 성전에 참여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 포기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뭐랍니까 자살 폭탄으로 만들어서 그 자기들은 이렇게 아 나는 좋은 일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 몸까지 그렇게 다 드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람 자살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은 좋은 일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라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그 은혜를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실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말씀에 부딪힐 때에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도 결국에는 은혜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한평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회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나 회개도 다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는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 포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죄라도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주님이 믿어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에는 부활절을 준비할 때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몸이 아파본 사람 아팠는데 또 질병의 치유를 받아보면 아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 대소롭지 않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세계를 파멸시키는 그런 악한 것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봄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시고 지금 이 세상은 소셜 디스턴스를 강조하지만은 우리 주님도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